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현실은 어제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결과임을 잊지 말자. 오늘의 현실은 어제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결과임을 잊지 말자.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사무엘하 11장, 12장 거기서 이제 다윗이 저지른 그 밧세바 간음 사건, 그리고 이어지는 그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살인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은 뭐 다윗의 어떤 우발적인 잠깐 한 번의 착각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게 아니라 다윗이 평소에 젊고 능력 있기에 여자들을 쉽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그렇게 이 성적인 것에 있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아내들을 많이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 하지 말라 어떤 분명 어떤 한 부분을 쉽게 여기고 그냥 반복적으로 저질러 왔던 그런 삶의 결과다라는 걸 생각해봤습니다.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 작은 구멍들이 결국 큰 죄를 만들게 되고 결국에는 그렇게 벌인 일로 말미암아 자신이 받는 자기 자신만의 고통을 넘어서 연쇄적으로 우리 내가 함께 살아가는 주변의 모든 관련된 사람과 우리 사회에 같이 고통을 감당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의 삶들을 늘 말씀의 가치로 분별하여 살아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 잘못을 범한 후에 그 잘못을 깨닫고 뉘우칠 때 우린 분명히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근데 그 욕심에 빠져서 잘못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그 결과들은 뭐 나 스스로는 전혀 감당할 수도 없고 또 그 결과들이 잘못을 범한 나에게만이 아니라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했던 행동의 피해를 고스란히 다른 피해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너무도 큰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게 되는 이 현실을 우리가 정말 잘 직시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우리 안에 그런 또 불행한 일들이 생기게 될 때 가해자가 아니라 내가 피해자가 됐을 때는 어제 나눴던 그 이지선 자매의 경우처럼 우리도 거기서 말씀 앞으로 바르게 서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함께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의 기준을 따라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우리가 늘 되새기고 또 이 말씀의 가치가 적용되는 그런 가정과 교회와 사회들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나를 분명히 그렇게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잊지 않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13장에서 이제 20장까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밧세바 그 이 사건 이후에 결국 다윗의 삶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결국 이 일이 어떤 결과를 만드는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쉽게 치부하던 그 정력, 여자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물론 밧세바 사건도 하나의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난 거지만. 건데 그 전부터 쭉 계속 반복된 일들이 결국 이제 이렇게 큰 일로 생기게 되고 점차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라는 이야기들인 거죠. 그래서 이 일들은 이게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이 정욕의 삶을 들키지 않고 또는 누가 그런 행동에 대해서 다른 소리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윗에게. 그리고 다윗이 그런 일을 할 때 그냥 눈 감아주거나 아니 괜찮은 것처럼 같이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허용하고 즐기는 이 죄악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결과들이 이제 이 사무엘 하의 이야기인 거예요. 다윗이 도망자 시절부터 그래서 그렇게 여자에 대한 어떤 그 관계에 있어서 크게 개념치 않고 이 세상 사람들 살아가듯 그저 뭐 그냥 누구를 만나든 뭐 그렇게 연애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겠죠. 뭐 그러다가 보니 아내도 많이 두게 되고 그러니까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냥 자유롭게 그렇게 생각한 결과가 결국 밧세바라고 하는 이 충성스러운 신의 아내였잖아요. 이 아내를 아무렇지나 않게 데려다가 막 범하는 그런 일로 막 이게 이제 번지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또 이제는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려고 하는 살인교사 아주 교묘하고 잔인한 이 살인죄를 범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그냥 아 그런가 보다 왕들이 뭐 이런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너무도 우리가 본받고 위대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모델과 같은 이 다윗에게 숨겨진 그 1%의 죄악이 어떤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대체로 그냥 잘 사는 정도 무난하게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 지금 말씀의 그 가치 안에서 온전히 살기를 원하세요.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할 거다. 그러니까 대충 지켜. 80-90%만 지켜도 사실 괜찮지.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뭐래요? 다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실 보면 99%의 순종의 삶을 살았어도 모델과 같은 삶을 살았어도 그 1%의 그 작은 반복되고 방치됐던 죄악이 결국 그의 인생을 아주 이제 망치는 그런 일들이 생긴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대체로 하나님이 뜻대로 산다고 우리도 자만하지 말고 그러면서만 하나님께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축복만 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그 일에 우리가 더욱더 힘쓰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그런 가정을 세우고 그런 교회를 세우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이 만사형통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아니냐라는 것은 기도와 정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 말씀 그대로 말씀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사느냐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실천적인 이 삶의 문제가 우리의 복된 삶을 약속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아는 것에 있는 건 아니에요. 아는 대로 행하는 것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참 교회의 그 어떤 모든 돌아가는 것과 또 말씀도 잘 알고 다 아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 아는 것이 삶으로 드러난 삶의 가치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건 왜 합니까? 그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이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지 않는 그런 코람데오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물론 기도라는 게 답답한 현실과 두려운 삶의 현장을 보며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쏟아놓는 어떤 통로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요 거기에 목적이 있진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에 그 말씀의 가치가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난다면 사실 우리의 삶이 어떤 풍랑과 파도가 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기도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기 위한 거다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라는 것들도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모델이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기도가 어땠습니까? 그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시면서도 그가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의 마음이 되도록 하는 거였지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내가 이게 힘들고 어렵다고 피하고 싶은 그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대로 하나님을 돌이키려고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일 기도 묵상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정말 자주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루에 적어도 정말 세 번은 정해놓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도 하루 세 끼를 먹듯이 한 밥 먹듯이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의 꿀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지성과 치성과 정성을 들여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루에 세 번이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코람드 의식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내 삶을 오늘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내가 살아갈 삶을 자꾸 점검하고 방향을 잘 맞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복된 삶이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 그 예루살렘을 향해 그 열린 창문 앞에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원하시며 내가 지금 이곳에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시간, 되새기는 시간, 그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거 이건 정말 우리의 바른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뭐 얼만큼 길게 갔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루에 꼭 세 번이다. 이 횟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잠시 잠깐이라도 진지하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 앞에 나를 되돌아보는 그런 코람데오의 인식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바른 방향을 향해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삶이 하루에 세 번으로 안 되면 그때는 30번이라도 하려고 늘려야 될 거고, 근데 한 번으로는 하나님과 깊은 코람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한 번을 통해서도 내가 온 하루를 주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한 번으로도 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늘 우리의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라는 거죠. 자, 아무튼 다윗이 여자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거나 또 그냥 모른 척하고 그 당시 그 세상 문화나 흐름에 따라 자기의 욕심을 푸는 이런 길을 그냥 좀 쉽게 연애하고 하는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서 결국 많은 아내를 두게 됐는데 그 결과가 지금 이제 이런 혼란한 삶을 슬슬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되는 내용을 보면 이제 그 쓴 열매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나오는데 다윗은 그 자녀들의 그 그릇된 삶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아 이랬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거기다가 자녀들이 죄를 질 때도 그걸 바르게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이상하게 다윗이 거긴 서툴렀어요. 자, 그래서 그 자신의 장남이었던 이 아들이 그 배달은 자기의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을 강간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이 소식을 이제 다윗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성경대로 뭐 우라가 치면서 병이 될 정도라고 했는데도 계속 보면 다른 조치가 없어요. 공정한 치리 없이 그냥 덮어놓고 넘어가는 버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13장 21절. 물론 다윗 왕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몹시 화를 냈으나 그의 자식 사랑은 언제나 맹목적이었다. 더구나 암논은 그의 장자로서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여전히 그를 무조건 사랑하고 어떤 벌도 내리지 않았다. 오히려 암논의 기분이 상할까봐 그를 꾸짖는 말조차도 하지 않았다.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렸는데 충분히 지금 그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해석입니다. 이게 참 심각한 사건 아닙니까?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아버지로서 공정한 바른 교육, 여호와의 말씀의 기준에 따른 바른 치리를 하지 못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이제 형제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생기는 일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일의 여부를 확실하게 잘잘못을 알게 하고 바르게 교육했다면 이런 최악의 상황이 오히려 어떻게 돼요? 더 바른 성장의 기회, 교육의 기회 이런 게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위기를 정면으로 맞닥뜨리지 않고 회피하는 식으로 덮어놓고 지나가 버렸던 거예요. 뭐 어쩌면 다윗 왕 자신이 그런 짓을 하고 살았잖아요.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이미 지은 그런 자로서 어떤 자기 어떤 그런 부끄러움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기 아들의 죄를 심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뭐 본문 현대 성경대로 하면은 뭐 장자다 보니까 어쨌든 자기를 책임질 만한 그런 존재니까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다윗은 이걸 그냥 덮어놓고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뭐 다윗 같은 경우 인간적인 면에서는 뭐 그렇게 보면 좋은 아버지였는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야 되는 부모의 본분, 이 부모가 보여주는 본분을 바르게 다하지 못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녀의 실수를 용서하고요, 또 다시 기회를 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로 하여금 그들이 지은 죄가 어떤 건지, 그런 욕심과 그 죄가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바르게 교육하고 바르게 교훈하지 못한 채로 덮어두면 그거는 이제 자녀의 인생을 망치는 거죠. 그 다윗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에 따른 이 바른 치리가 없이 그 장남이었던 암논의 이런 죄악을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이게 일파만파로 이제 이게 퍼져가면서 결국 그 이 강간당했던 딸이 다말이었는데 배가 달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어머니 밑에서 자란 이 남매가 있었어요.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 이 사람이요. 2년 동안 일을 갈다가 결국은 꼬투리를 만들어서 암논을 죽이는 그런 살인사건이 벌어져요. 그래 그 여파가 더 이제 점점점 큰 파장을 일으켜서 나중에는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하죠.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야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반복해서 말하지만 이런 일들의 결국 처음 시작, 그 뿌리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여자, 남자 여자와의 그 연애라는 이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점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를 많이 두게 되고 각각 그러니까 배가 다른 자녀들을 많이 낳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런 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다말과 지금 압살롬, 강간을 당했던 다말이나 그 오빠 압살롬은 누구의 딸이었냐면 그술왕 달매의 딸 마가라는 사람이 낳은 자녀들이었습니다. 이 그술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었던 지역인데 동쪽 지역인데 가나안 족속들 중에 하나 있었어요. 자 여기서부터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을 분명히 반대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윗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미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그 성경이 하나하나 지적해서 넘어가지 않지만 우리는 이런 이 흔적들을 볼 때마다 아 이 안에 뭐가 있었구나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암논, 그 장남이었던 암논 같은 경우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이라는 여자가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또한 이방인의 그런 자녀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결혼에 대해서 그 연애에 대해서 이게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말씀의 가치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뭐 힘 있고 능력 있으면 여자 많이 내가 거느릴 수 있지. 이것도 괜찮지. 이렇게 삶을 산 결과가 결국은 이런 참혹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도 다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인한 연애관, 그 결혼관 이런 것들이 불분명하니까 오늘 우리 사회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음란한 사회가 됐습니까?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스스로 왕이 됐을 때 그 아버지 도망가고 없으니까 뭔가 자신의 어떤 위상을 높이려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데려다가 백주 대낮에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냥 아내가 다 실루엣이 보이는 그런 천을 두르고서는 다 겁탈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뭐 다윗이 우리아와 바세바 사건을 통해 드러났던 죄의 열마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했던 그대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였어요.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게 아니라 이가 더 조심했고 이랬더라면 뭔가 또 다른 길이 있었을 텐데 결국은 그 자녀를 치리하는 데서도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결국 벌어진 거죠. 이런 일은 하나님이 다윗의 범죄로 일부러 일을 막 이렇게 꾸며내고 이렇게 조작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끝까지 욕정과 욕심을 고집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에 대한 개념도 그가 흐트러졌었는데 자녀에 대한 이 치리에 있어서도 그가 온전치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스스로 만든 그의 그 삶의 결과라는 거죠. 압살롬 역시 그랬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소홀히 여겼을 겁니다. 어머니가 이방 사람이니 무슨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았겠어요. 그래 시대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서 그냥 그 시대의 유행을 따라 살아간 결과가 결국에는 다윗 집안에 이런 끔찍한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는 그런 결과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말씀해 주셨고 경고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기준을 바르고 온전하게 그리고 부지런히 살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세상이 아무렇지 않게 추구하고 막 세상 사람들이 부글부글 모여드는 그 욕심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도 이렇게 막 행하면 안 되고요. 그런 작은 욕심들이 여러 핑계와 변명을 대며 하나님께서 자꾸 반복되지 않도록 말씀의 분명한 가치로 확고히 서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하루 나는 어제까지 내가 키워온 욕심은 잊어버린 채 그런 욕심과 욕정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고집한 결과 오늘 지금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이런 어려움의 원인들을 바르게 알고 그래서 과거에 우리 옛사람들을 다 죽이고 말씀의 가치대로 바르게 고쳐나가고 있는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에 가득 차서 하는 행동들에 대해 사람들은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행동과 말이 다 옳다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 생긴 최악의 결과인데도 그 원인을 항상 어떻게 해요? 내가 아니라는 거죠. 항상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또 상황과 환경으로 전가시키고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 전가시키죠. 사실은 내가 행동해온 고집스러운 삶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른 사람과 환경을 탓하고 자신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고 자기는 피해자인 것처럼 코스프레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녀들의 그릇된 행동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바르게 이렇게 교육하지 못하고 그냥 편파적으로 덮어주고 쉬쉬하면서 그 사건을 넘겨버린 결과가 참 참혹했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인 가정교육의 초점은 자녀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게 하는 그 코람데오의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못을 저지를 때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기분에 따라 처리하는 게 아니고 무엇보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준이 된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법도와 규례를 따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준엄하게 따뜻하게 따끔하게 징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바르게 돌아올 수 있고 다시는 그런 죄를 반복하지 않으며 보다 더 바른 삶을 살게 하는 게 바로 그게 성도된 부모의 참된 역할인 겁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고 바르게 교훈하며 말씀에 따라 바른 징계를 함에 있어서 사실 내가 먼저 죄인이기에 자녀를 비롯한 그 누군가를 징계한다는 것은 양심상 어려울 수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아이들을 야단치다 보면 음성이 또 들려요. 나에게 넌 너 꼬라지를 봐라 이런 음성이 들릴 때가 있거든요. 어려울 수 있죠. 그럴 때.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서로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결국 누구나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네 삶은 더더욱 사탄이 좋아하는 지옥으로 변해갈 수 있어요. 너무 부끄러운데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자녀를 교육하는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 나는 더더욱 바르게 서고자 하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나도 부족하고 연약하며 교묘한 죄인이기에 남을 정죄할 수 없다는 그 겸손한 마음을 분명히 가져야 되지만 서로가 말씀의 기준으로 바르게 돌아가기 위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의 명령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 것은 중요한 성도의 사명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스스로가 다윗처럼 먼저 죄를 지은 죄인이기에 할 말이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서게 하는 이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 사명 잊지 말고 내 감정과 느낌이 아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온전히 서고자 하는 열방의 제사장 나라여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로운 실력을 보고 우리를 택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셔서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가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마치 나는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뻔뻔하게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삶의 현장은 내가 어저께까지 반복하며 살아왔던 삶의 결과다라는 거 잊지 않고 오늘의 어려움을 가지고 남 탓하고 핑계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더 겸손히 주의 법도와 규례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 되기 원합니다. 나의 자녀를 비롯해서 주변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무시하는 그릇된 삶을 살아갈 때 나 또한 더 흉악한 죄인일 수 있으나 그러나 겸손하고 바르게 온전한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통로로서 또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찌됐든 오늘의 나의 이 모습은 어제까지 내가 늘 고집하고 반복했던 삶의 결과라는 거 잊지 않고 오늘도 거룩한 훈련과 거룩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끄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니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